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게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3페이지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근심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심은 오늘 주께 맡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안에서 근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의 근심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어떤 것을 오늘 근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근심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살면서 살아가면서 이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많은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을 위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근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 여기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였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나의 복음을 듣고 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떠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전해준 그 신앙에서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무한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우리가 이처럼 하였으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해달라고 오늘 2절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너희들 잘못되었다. 너희도 완전하게 이렇다라고 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었고 또 자랑할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바울 일행은 이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 중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곧 고린도 교회와 이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그런 환난 때문에 보람이 있었고 아주 당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일정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이 탈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도 고달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딜 가나 늘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고비까지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사단과 전쟁하고 있고 또 안으로는 자신의 내면적인 그 두려움이 항상 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아닌 고린도 교회, 자신이 지나온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위한 근심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는 고린도 성대들에게 근심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책망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 잘못했다. 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하, 그렇습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의 책망에 처음에는 의기소침해 있다가 더욱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들에게 슬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정말 풍성한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의 처한 그 위험에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대견하지만 우리 자녀가 이 타지에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불안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해주고 싶고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는 눈물로 정말 눈물로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랑에도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을 금방 후회했다고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편지 내용이 그들에게 슬픔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정말 마땅한, 정당한 이런 책망을 하고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거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염려를 했습니다. 이것을 유익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혹시라도 책망을 받고 혹시 믿음이 나가지는 않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되는 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이 늘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근심에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 속에 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였을까, 이 편지 한자 한자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책망하는 말이 커졌지만 그리고 그 책망을 하면서도 후회하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의 후회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근심을 불러일으키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회개를 낳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자기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의 비난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의 편지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였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처음에는 분쟁으로 나왔으나 이번에 일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초래합니다. 죄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세상의 슬픔은 그 죄의 본질에 참여하게 합니다. 세상의 슬픔은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입니다. 나 자신의 죄로 인해. 그런데 그 죄의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죄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연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슬픔, 그 통회와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더욱더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슬픔의 회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변화되고 바뀝니다.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서 큰 슬픔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은 늘 회개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가 아주 많은 차이를 낳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의의 길을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뜻을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 하나로 이만큼의 큰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편지 한 장으로 회개를 일으켰던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걸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편지 한 장으로도 변화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과 같은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 때문에, 이웃의 신앙 때문에, 정말 내 자녀의 신앙 때문에 근심하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근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회개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지 한 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오늘 이땅 가운데 나타낼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우리의 건강한 몸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육신적인 아픔과 물질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우리 아이들과 또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혼자서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을 오고 가면서 지금의 신앙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아버지 그런 이때에 어중간하게 믿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금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근심을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